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천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오늘은 우리 성가대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제가 단어를 기도 때도 참 많이 사용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용어입니다. 은혜라는 개념은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여기 올 자격이 없는데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죠.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은 늘 무엇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되냐면 그 말씀을 따라서 새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은혜 받고 사는 거죠. 은혜 받고 사는 거고 은혜를 따라서 살고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뭘로 나타나냐면 가장 크게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구별하시고 부르셔서 내 자녀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이 구원받고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예배자로 구별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사는 거죠.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예배자로 그런 살아가는 모습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초대를 받고 우리가 교회 성도가 되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남겨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겨져서 살아갈 때는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와 선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은 이 세 개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것이 구원받고 은혜 받은 자가 하나의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 세 가지로 분리된 모습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역사 초기를 보면 기독교 역사 초기를 보면 이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랬고 또 유럽으로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면서 그리했습니다. 미국에도 아시아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초기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아름답게 나타났어요. 물론 서구 역사 가운데 이 제국주의 사상과 자본주의가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보면 참 미약하고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기독교 진리가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사회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그리고 인권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아름답게 나타났던 것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교회들이 역사가 안정이 되면서 인간들의 선하지 못한 욕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속화가 오게 되고 그 세속화를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힘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오히려 인간 중심, 물질 중심, 그래서 인본주의 같은 것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 교회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 순수했던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잃어버려서 전도가 잘 되지 않고 교회가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들을 교회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아마 대표적인 역사가 중세 교회의 역사였을 것입니다. 313년부터 1517년까지 그 중세 교회의 역사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 겉으로는 참 화려했어요. 성당도 화려하게 짓고 음악이나 예술이나 모든 분야가 기독교 문화적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도 생기고 그리고 교회의 몸을 담고 있었어요. 사제가 되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세속화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권력이 생기게 되고 부를 축적하게 되고 왕도 교황 앞에서 무릎 꿇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상이 힘은 얻을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의 영향력과 거룩의 능력은 상실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 안에는 들어왔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교회 생활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세상 가운데 신앙 생활을 잘하지는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천국을 생각은 했지만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의 증인으로 살지는 못했던 시대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이후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번역되게 되어지고 성경을 통하여서 개개인의 신앙생활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이 인문주의가 등장하게 되죠. 다시 신학적 세속화와 작용화들이 오게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보다는 인간의 지성, 이성이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해석이 더 우선시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이 성경적 권위보다 더 높이 올라갔던 중세의 모습들을 오히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대치해버리는 그런 역사적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불가능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살아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물질적으로 풍요를 조금씩 맛보는 시대였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빈곤층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1848년에 공산주의가 나타나게 되고 또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진리가 진리로서의 선포가 되고 진리의 삶을 살지 못하면 곧바로 핍박과 탄압이라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교회를 탄압하고 성경을 없이하고 이런 교회 어려운 시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미 신앙을 따라서 다시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세상이 둘로 나눠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는 그런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국에 와서도 크게 유럽 교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초기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서 뿌리를 내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런 세속화의 물결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점점 참 인간의 물질주의가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 진리보다는 인간의 성공, 풍요, 안정, 쾌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를 대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오늘날 어떻게 보면 참 부정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이 세상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의 영향력이 참 많이 약화됐어요. 많이 힘이 들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지옥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못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오히려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찬송가 잘 즐거워 부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감성을 즐겁게 해주는 것들에 사람들이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일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무엇을 놓쳤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잊어버리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이렇게 되짚어봐도 우리 한국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제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1.8%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주 영향력 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한국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어요. 1980년대까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성장하였지만 이후에 이 세속화가 되면서부터는 점점 교회들이 힘을 잃고 지금은 참 많은 부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비난을 받는 자리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함부로 이 얘기도 못하겠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해요. 굉장히 안타깝고 힘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반성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를 반성하게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세상 속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실한 고민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죠. 오병이어, 이 한자적 표현이죠.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만한 그런 식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에요. 어린아이들 여자까지 하면 훨씬 많았을 숫자입니다. 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들이 먹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들은 어디에는 기록이 되어 있고 어디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이 성경을 각자 독자적으로 기록한 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건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고 그 시대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됐고 후대에 이 사건은 꼭 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기록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너무 유명한 사건이라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모르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보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시대는 어땠는가, 그것이 분명하게 배경으로 나타나 있어요. 바로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 예수님의 사촌이기도 하고 참 신기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요한도 세례요한의 부모님들이 아이를 갖고 또 출생하게 되고 또 그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복중에 있을 때 서로 만나서 뛰어놀고, 그리고 그 생애 자체가 이미 광야에서 빈들에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가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이 세상을 향하여서 천국에 대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포, 마지막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세례요한은 감당하게 됩니다. 그랬던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강제로 취하였을 때 세례요한이 그것을 지적하죠.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마지막까지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끝까지 그리스도를 알리는 사역을 하게 되고, 그러던 가운데 헤로디아의 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요한의 목을 베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요한은 참 어이없이, 어떻게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면서 그 생애가 30대에 마감이 되어집니다. 아주 젊은 나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참 보편적이지 않은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였어요. 여러분,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이야기들을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충격적 사건 이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렸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래도 요한에게 또한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어떻게 대했을까? 어떻게 그 사건을 감당해냈을까? 그냥 요한이 이렇게 죽었대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례요한의 죽음은 그 당시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했을 것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헤롯이라든지 세례요한에게 욕을 먹었던 그 못된 서기관, 뭐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먹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기쁜 소식이었을지 모르지만,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리고 선지자를 고대했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악이 득세했던 세상, 그리고 의가 참 힘이었고 참 미력해 보였던 그런 세상 가운데 주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어요. 마지막 선지자의 순교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주님이 혼자 좀 조용히 있고 싶으셨어요. 사람들이 늘 같이 있고 제자들이 따르고 그래서 좀 조용히 있고 싶으셔서 다른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듣고서 여러 고을에서부터 주님이 뭐 그 당시에 배가 빠른 배가 아니고 나룻배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보고 사람들은 육지로 이동해서 주님보다 먼저 모여있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세례요한의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면 말씀도 들을 수 있고 병자들은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당시에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참 가난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고는 의지할 데도 없고 소망도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오실 때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지금 14절에 어떻게 여기시냐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절대로 거절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구든지 주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필요가 별로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감당할 만해요. 내 스스로 살아도 그냥 살만해요. 주님 앞에 나가서 맡기는 게 그냥 쑥스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잘 체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주님 앞에 용기 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 절대 거절치 않으세요. 주님 받아주세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그 마음 그대로 받아주시고요. 그리고 주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다 내려놓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가면 주님 이거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의 정황,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주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치유도 일어났는데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밥 먹을 시간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도 배가 고팠을 것입니다. 아니 저녁이 돼서 우리도 저녁을 먹고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하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 다 동네로 가서 밥 먹어야 되니까 다 보내시죠. 이런 이야기를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아주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할 거 없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만약에 교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유 근데 저녁까지 있었어요.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니까 몇 분들이 와서 목사님 이제 빨리 가라 그러세요. 밥 먹을 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집사님이 먹을 걸 주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 얼굴이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요. 근데 집사님이 먹을 거 주세요. 좀 주님이 그러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은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 이야기가 나와요. 빌립이 계산이 빨랐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더니 빌립은 계산을 정확하게 해서 얼마가 필요하다고 딱 숫자가 나왔습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200. 적게 먹어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일일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100불 잡으면 얼마인 거예요? 2만 불이에요? 예, 2만 불이 필요합니다. 2만 불이 있어야 약 1만 명 정도가, 1만 5천 명 정도가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불 50, 계산이 얼추 비슷하죠. 그러니까 빵 하나씩 사줘도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200다나리온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갑자기 2만 불을 구해서 밥을 먹인다. 절대로 쉬운 일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안드레가 그래서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어디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 이거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거기 뭐라고 요한복음에 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시험하시고 싶으셨어요.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싶었어요.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이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지. 그럴 때 안드레가 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랬을 때 그 작은 것에 주님이 기도하세요.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 앉게 해라. 그리고 띄워주면서 이것으로 나누어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절은 주님께서 분명한 의도와 계획이 있으셔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한계적 믿음, 보편적 이성, 일반적 사고의 틀을 넘는 믿음의 반응을 주님은 원하셨어요. 오늘 주님이 믿음 없는 세상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시대 가운데 교회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가 비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이 세상에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믿음의 반응을 하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사랑을 나눠주어라. 너희가 그 은혜를 나눠주어라. 너희가 그 믿음을 나눠주어라.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헤롯이라는 악황왕이 있었고 로마라는 거대한 사람이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제국주의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기적을 통해서 먹이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였고 이분이 바로 구세주였다라는 사실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나누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는 바로 그런 사명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영혼도 굶주리고 먹고 살 것도 없었던 그런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는 그전에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과 지금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그 선교적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헤롯이 아니라 로마가 아니라 빌라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고 이 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바로 그 왕을 예배하고 왕의 은혜 가운데 한날 한날을 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의 도리요 제자들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이 동일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시대에 오늘이라는 시대에 역사 속에 왕으로 오셔서 그 왕의 통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물질주의 세상 속에서 점점 인본주의가 참 치닫고 가는 그런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를 점하는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리이고 우리의 영혼의 지표이고 이것을 따라갈 때 참 평안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 그 사명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우리가 아니면 누구도 이 은혜를 나눠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을 기해서 이 신약 성경을 좀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작년에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올해 사순절에 이 신약 성경을 공부하고 이 말씀을 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성도들이 잘 읽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냥 지나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좀 도전도 받고 변화도 되고 새로워지고 살던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좀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정말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거기에 고집 부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늘 불행하게 삽니다. 곤고하게 삽니다. 답답하게 살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한순간도 편하지 않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순간 우린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은혜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